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였죠.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 나는 누구파 누구파는 그런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을 잘못 처리하는 것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를 교회가 그 사람을 쫓아내고 치유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또 불의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다툼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그래서 교회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주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막 먹어서 이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 또 연약한 지체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근거 없이 비판하는 잘못된 그런 태도를 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어제까지 지난주 쭉 본 것처럼 바울이 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할 만큼 절제하고 그러면서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왔고요. 지금 10장부터 보시면 이제 앞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총괄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먼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현실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이 짧아서 진리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그 밑에부터 보시면 4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내용입니다. 구름 기둥, 또 불 기둥,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 홍해를 바다를 건넜던 그런 내용이죠.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울이 다른 데서도 설명을 하지만 홍해를 지나간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나간 그런 세례를 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 또 구름 기둥 가운데 있고 불 기둥 가운데 있었다.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김을 맺지도 않았고 거둬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음식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고마땅한 그들에게 뭐 이미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먹을 양식들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겠는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곧 그리스도께서 물을 주신 것이다. 사실 이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사건들은 신약에서 받게 될 은혜들을 어떤 점에서는 미리 일정 부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떡. 그들이 먹어야 될, 마셔야 될 음식, 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 지금 1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누렸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누리면서 살았다. 이게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우리는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는 다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구약과는 뭐 견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여하튼 우리 조상들은 어땠느냐?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구약에 있던 사건들이니까 출애굽의 사건이니까 바울이 혈통상 유대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관용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건 혈통상 이스라엘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1절에서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누구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형제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다음에 과연 혈통적인 조상을 뜻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조상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히브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혈통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그저 조상들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 나의 형제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면 또 그들의 혈통이 무엇이건 다 나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허단 잡족도 같이 출애굽을 했었으니까 또 나중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5절입니다.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를 받았는데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은혜들을 주셔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받게 했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먹여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자 먹고 떨어져라 그냥 죽긴 뭐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오늘이라도 잘 먹어라 이렇게 사형수에게 뭔가를 공급하시듯이 이렇게 먹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구원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참 그들의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신 거였죠.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정체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광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어도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걸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장로교 교리나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현실 속에서는 부지기수로 볼 수 있는 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신앙 다 팽개치고 절로 가거나 아니면 무교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잘 생활해서 그동안 참 만나와 매출하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큰 은혜를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다 팔아먹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온갖 죄를 짓고 뭐 그냥 교회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앞부분에 보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또 불의한 일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훌륭한 교육자들을 향해서도 비판하고 옳지 않은 행동들을 수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경고가 강력한 경고의 표현일 뿐이지 사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냥 우리 문자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번 죄를 졌다고 해서 다 구원이 박탈당하고 무조건 심판받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안 되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죄진 대로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난 여튼 구원은 받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은 보장이 된다며. 어떤 죄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며.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좀 도둑질을 하든 간음을 하든 아니면 좀 거짓말을 좀 하든 조금 편안하게 지내든 그런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그런다고 내가 구원을 박탈당하겠어? 아니 천만에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시겠다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건 불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코 안 됩니다. 온 세상 천지에서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극도로 혐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왼수 같은 죄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죄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가 있어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늘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와 같은 진흙더미 속으로 그런 구렁텅이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결심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는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며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 주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도 삶도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날마다 온전하게 지키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